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17일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 등을 촉구하는 8차 주말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국회는 앞서 이달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즉각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안에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현재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입니다. 같은 날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도 서울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종북 세력과 언론의 선동으로 박 대통령이 부당하게 탄핵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보수단체 측은 이날 집회에 3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 대규모 경비병력을 배치하고 촛불 집회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간 충돌 방지에 나섰습니다. 양측 간의 고성이 오가긴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은 18일 적신월사와 국제적십자사의 감시 아래 알레포에 남아있던 반군과 민간인을 실어나르기 위한 버스들이 격정지인 알레포 지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레포에 포위된 수만 명의 민간인과 반군들은 철수가 재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 국제적십자사의 엘로디 슌들러 대변인은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민간인 철수를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16일 알레포 일부에서 폭발과 총격이 발생하자 철수를 중단했고 반군과 정부군은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서로 비난했습니다. 이후 하루 만인 17일 알레포에서 민간인 철수를 재개하는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8일 시리아 동부 도시 알레포에 민간인의 철수와 남아있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 감시단을 파견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프랑스가 발의한 이 결의안은 알레포 인근에 인도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수만 명의 주민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이번 결의안은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될 수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는 올해 시리아와 관련한 결의안 표결에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감사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미 남부 엘라베마주에서 17일 집회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은 부정직하고 불공정한 언론 보도 때문에 모함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감사 여행에는 차기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제프 세션스 엘라베마주 상원의원이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중국이 남중국해상에서 미 해군의 연구 드론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중국 국방부가 해당 문제를 조율했고 반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17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그들이 훔친 드론을 돌려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지난 15일 남중국 해상에서 과학 자료를 수집하던 미 해군의 수중 드론 한 대를 압수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의 항구 도시 아덴에서 18일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40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예멘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예멘 당국은 테러 당시 군인들이 군부대에 급여를 받기 위해 모여 있었다며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최소한 50여 명이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8일 대형 공군 수송기가 추락해 탑승자 13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파푸아주 티미카에서 12톤의 식량을 싣고 이륙한 인도네시아 공군 C-130 허큘리스 수송기는 이날 목적지인 와메나 인근 산지에 예상 착륙 시간을 멋부 남겨놓고 추락했습니다. 군 당국은 추락 원인을 악천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육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한국,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지난 13일에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3차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How we can work together towards a stronger...
네, 조셉 윤 특별대표는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중의 하나인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중국이 완전한 공조를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자금줄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셉 윤 미국 대표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이 자리에는 또 한국 일본에서 어떤 인사들이 참석을 했나요?
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13일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이번 협의에는 미국에서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석했고요. 한국에서는 김홍균 한반도 평화고속 본부장 그리고 일본에서는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각국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이력을 설명드리면요. 조셉 윤 특별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올해 61살이고요.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고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됐습니다. 과거 한국, 태국, 홍콩 등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해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시정에 상당히 밝은 인물이고요. 네. 또 한국의 김홍균 본부장은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북미 이과장을 지냈고요.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비서관, 또 국가안보실 사무차장을 역임해서 북한 핵 문제에 밝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한미일 3자협의가 열린 것은 북한이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그러자 그 유엔 안보리가 11월 30일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고 직후에 그 한미일 3국이 각자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하고요. 이어서 한미일 3국의 그 육자회담 대표들 또 실무 책임자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만나서 이 같은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겁니다.
네. 이번에 이 3자 회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네.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얘기가 됐는지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협의에서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또 여기에 그 후속 조치로 발표된 한미일 세 나라의 대북 독자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이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특히 그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북한산 석탄의 수출 상한제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또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안보리 세 결의 2321호를 보면 2017년부터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 규모를 물량 기준으로는 750만 톤 또 금액 기준으로는 미화 4억 달러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세 나라가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뉴욕과 도쿄 또 서울 등 각국의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인 정보 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세 나라의 빈틈없는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 공감을 이룬 걸로 보이고요. 또 아울러 3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이런 합의도 함께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석탄인데,
네.
이번에 그 한국의 김홍균 본부장, 이번 대북 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한미일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회의를 하고요. 서울 중심부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한국 측 김홍균 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의 외화 자금 감축 이 문제를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결의안 2705 채택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북한이 이미 2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었고
네.
이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으로 8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이 감소됐다며 김정은 정권에게 상당히 뼈아픈 제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석탄 수입이 연간 한 7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그 밖에도 구리, 은, 니켈 이런 또 다른 광물 자원 차단으로 한 1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요. 이것만 해도 한 8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개성공단으로 해서 한 1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 외화 수입의 한 50% 이상이 삭감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네.
그동안 북한은 이렇게 광물, 석탄 이런 수출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벌어들였고요. 이런 자금이 그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사근 건데요. 이 39호실에서 중국으로부터 무슨 곡물도 이걸로 사들여왔고요. 또 사치품. 무슨 자동차, TV, 냉장고, 뭐 양주 이런 걸 사들여서 군부 또 당 간부들에게 그 하살해서 일종의 이것을 통치 자금으로 써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억 달러 되는 돈이 이번에 안보리 제재로 삭감이 되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돈 주머니가 상당히 빡빡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영기 기자가 얼마나 북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나 지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예, 이현철 기자는 일본 대표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실까요?
네, 일본에서는 이번 협의에 가나스키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일본 육자회담 수석 대표죠.
네.
이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요. 크게 그 두 가지 정도 발언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스키 국장은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나라가 계속 상호 공조의 틀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협의에서 안보리 결의 2325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대북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 미한일 세 나라가 독자 대북 제재 조치의 상승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가나스키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새로운 단계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는 일관된 목표 아래 미국과 한국, 일본이 더욱더 강력하게 연계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의미 있는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의사와 계획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대화의 문을 닫은 적은 없지만 북한은 현 시점에서 대화를 할 만한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인데 북한이 수출을 하려고 해도 중국이 안 사면 수출이 안 되는 것인데요.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 거래를 90% 이상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도 네.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 제재 성패의 열쇠는 역시 그 중국에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 그 11월 30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2315를 채택한 이후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 각국 언론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번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채택하고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5 시행을 위해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중단이 되는 건데요.
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0여일간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2325 결의 집행을 위해 중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이미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보를 통관을 허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익명을 요구한 중국 한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중국의 결의 표명 이런 것이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 10여 척이 중국 항구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공해상을 맴돌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인지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민간 사이트 마린 트래픽 이런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이 자료를 저희 BOA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 10여 척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상을 맴돌고 있는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된 겁니다. 석탄 수출입을 주로 하는 항구로 알려진 중국 산둥성의 란샨항을 예로 들면 이 항구에서 약 2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우리스타호와 미네오 또 만정 1호, 빅토리 2호 등 사실상 북한 선박 4척이 머물고 있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이 중에 우리스타호와 빅토리 2호는 한반도 시간으로 각각 11일 밤과 12일 새벽부터 또 미네오와 만정 1호는 13일과 14일부터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모두 석탄 등 광물을 실을 수 있는 벌크 선박인데요. 이 때문에 이들 선박은 현재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떤 이유인지 란샨항을 눈앞에 두고 입항하지 못한 채 길게 사흘, 나흘 이렇게 닷새째 공해상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북한 선박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요. 북한 선박들이 이처럼 항구 입항을 앞두고 하루 이틀 이렇게 공해상에 대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최소한 이번처럼 그 12척의 북한 선박이 한꺼번에 장시간 동안 공해상에 머문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최근 그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번 현상이 중국 정부의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원기 기자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이제 문제 핵심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려움을 느껴서 과연 핵을 포기하느냐 이것이 여부인데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북한이 뭐 이걸로 인해서 핵을 포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뭐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벌써 개성공단 폐쇄, 또 석탄 광물자원 수출 금지, 또 이번에는 그 석탄 외에도 외교관에 대한 제재, 또 선박, 해운 뭐 이런 것이 제재가 상당히 촘촘하고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북한의 외화 수입이 한 10억 달러 정도 연간 줄어들면요.
네.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북한이 암만 폐쇄사회라고 하지만 꼭 외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상당히 아플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쨌거나 북한이 좀 더 좀 아픔을 느껴서
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로 나오거나 아니면 6자회담 재개 또는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이런 하나의 그 계기가 될지 모른다. 이런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내세울 것이 바로 핵과 미사일 개발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지금 5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업적이라고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굳이 하면은 경제적 부분에서는 무슨 마식령 스키장, 무슨 평양 근교에 무슨 물놀이장을 만들었다든가 뭐 승마장을 개방했다든가 이런 정도의 밖에는 별다른 그 업적이 없고요. 굳이 내세운다면 할아버지 아버지도 못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을 했다. 이런 걸 하나 이제 뭐 본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은 계속할 거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난 13일에 미국, 한국, 일본의 이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의 회동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입니다. 16일인데요. 역시 서울에서 또 다른 미한일 관리들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3국 간의 안보 회의였는데요. 계속해서 최 기자가 여기에서 여두가 참석을 한 모임이었고요. 또 주로 어떤 것이 논의됐는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 13일 날, 그러니까 사흘 전에 열린 한미일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의 모임이었고요. 그로부터 사흘 뒤 16일이죠. 서울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미한일 3개국 대표들이 제8차 안보 회의를 열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켈라 맥사맨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차관보와 한국의 류재승 국방부 국방안보정책실장 그리고 일본에서는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해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 일종의 외교관리들이 만난 거죠. 네. 각국의 그 외무부 국무부 관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번에 그 안보회의는 각국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안보 당국자들이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겁니다.
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육상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 군은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SLBM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공보실장의 목소리인데요. 이번에 발사 시험은 잠수함 발사하면 수중에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육상에서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시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서 그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요. 네. 그동안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영어로 그 영문 약자를 따서 SLBM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시험을 주로 함경도 심포에서 해왔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잠수함에서 그 미사일을 물 위로 바깥으로 발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북한은 함경도 그 심포항에서 여러 차례 발사 시험을 해왔는데요. 물론 그 안에는 성공한 적도 있고 또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육상, 그러니까 땅 위에서 발사 실험을 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요. 한국의 국방 당국자도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이것을 육상에서 발사하는 것을 콜드런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잠수함에서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불을 내뿜는 방식으로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 상당히 그 잠수함이 위험해집니다. 불이 닿으면은 뭐 잠수함에 폭발할 위험도 있고요. 승무원들이 네. 위험해지는 거죠. 따라서 잠수함에서는 미사일을 직접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가스 등의 그 압력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일단 물 밖으로 쏘아 올린 후 그다음에 공중에서 그 점화하는 기술인데요. 역시 이것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그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빨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그 탄도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기술을 갖추려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많은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기술을 완전히 갖추고 무기를 실전 배치하려면 북한이 약 3천 톤급 잠수함, 아주 최신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네.
북한이 가진 것은 아직 그 1,800톤 정도의 비교적 작은 잠수함이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 얘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이 그 사정거리가 한 3,0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을 공격을 하려면은 한 4,000km를 태평양을 와서 거기서 이제 뭐 공격을 해야 미 서부를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여러 날을 걸쳐서 태평양을 향해야 되는데 이것이 네.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기술적인 보다도 그 전략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북한이 과연 그러면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을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네. 상당히 전략적으로 일종의 자살행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북한이 이것을 기술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건 추진하는 거고 이것이 진짜로 그 전략적인 실전 배치 또 미국과의 맞서 싸우려는 하나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개발을 한다면 상당히 그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이제 우려들이 네. 많습니다. 네. 그동안에 북한이 몇 번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해 5월이었죠. 이때 처음으로 함경남도 신포 인근 동해상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KN-11 북한 이름으로는 북극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미사일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벌써 이미 세 차례 실험을 했고 이번에 그 네 번째 실험을 한 겁니다.
네.
앞서 지난 4월과 7월, 8월에 각각 한 차례씩 발사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4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지난 8월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네. 했습니다. 또 네 번째인 이번 발사 시험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중이 아닌 육상에서 실시가 됐는데 수중 사출 기술을 보완 또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 미군 측은 북한이 이딴 실험을 통해서 SLBM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이런 그 수중 사출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우 그 SLBM의 실전 배치가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최영기 기자가 좀 이번 발사가 갖는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것이 상당히 좀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지난 8월에 북한이 잠수함 사출 시험 발사를 한 것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고요. 또 점화에 성공한 뒤 무려 500km나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 네. 다음에 이번에 다시 그 육상 땅 위에서 발사를 한 건데요.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기초적인 기술을 확보했는데 만일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이라면은 이것을 잠수함에 그야말로 장착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기에 필요한 자료, 시스템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일종의 개량 차원, 기술 습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발표된 이후에 우리는 그거하고는 또 별도로 추가로 제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국이 제재 그 안들을 내놓았는데 한국이 제재한 거를 보면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것 이 부분이 지금 두드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북한이 이처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잇따라 하면서 그 기술 향상에 나서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SLBM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잠수함 분야에 60개에 달하는 그 감시 품목 대상이 있는데요. 이 품목들에 대해서 그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목록을 보면 고장력강 등 그 잠수함 선체 강판이 있고요. 또 잠수함 탐지 방지를 위한 음향 무반향 코팅제, 또 수중 통신기, 음향 측심기, 가스 발생기, 항해 레이더, 스팀 터빈, 잠수함 연축 전지, 어뢰 발사관 등 이런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 전반 이런에 걸치는 품목들을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건데요.
네.
한국 정부는 이렇게 이런 품목들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또 각종 국제 회의를 계기로 세계와 이런 그 품목들을 공유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 북한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은 각 국가별로 결정을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금지 물품을 선정을 하게 되면
네.
다른 나라가 지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그 북한의 잠수함 개발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막을 수 있다 그런 기대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가 좀 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이 그 올 가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4번 정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가을 이후에는 상당히 좀 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것이 뭐 지금 나온 대로 잠수함 발사도 이거 육상 무슨 시험 발사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그 행태 변화 관련해서 두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전국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탄핵을 당하는 등 상당히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네.
만일 여기서 북한이 과거처럼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으로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네.
이런 계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같은 박근혜 대통령을 돕지 않기 위해서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한 가지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때문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당초에 그 예상을 깨고 미 공화당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 그런데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아마 예상을 못한 거고요. 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한 얘기도 했고 또 김정은과 그 햄버거를 먹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요. 북한으로서는 아직 곧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북 정책 결정 안 됐기 때문에요. 여기서 섣불리 도발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위한 하나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 살펴보죠. 먼저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Kim Jong-un, Cho Pu-il, Minister of People's Security, Ri Song-chul, Counselor i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Kang Song-nam, Bureau Director in the Ministry.
네, 이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부일 인민보안상, 리수철 인민보안부 국장 등의 이름을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 대사가 이런 그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는데, 이것은 평양의 수뇌부가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이 그 일부 당국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평양의 수뇌부를 비롯해서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겁니다. 지난 2014년 2월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최고 지도부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와 또 유엔총회에서 잇따라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들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서 인권유린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제재를 발표하면서 제재 대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올렸는데요. 이는 대북 인권 압박이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파워 대사가 북한의 최고위층 외에도 정치범 수용소 관리자 같은 중간 간부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죠.
그렇습니다. 사만사 파워 대사가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물은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지금 들으신 대로 수뇌부의 그 일일이 이름 김정은 위원장, 뭐 최부일 이런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또 북한의 수뇌부 못지않게 사만사 파워 대사는 이날 북한의 최고위층 못지않게 중간급 간부 또 가해자들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해서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가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관리자들과 간수, 또 수사관, 탈북자, 추적자 등 중간급 관리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의 가혹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는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있고 당신들에게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한 현 상황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모임에는 한국에서는 이 조태열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조 대사는 또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닙니다, 현재. 그런데 네, 이날 회의에는 관계국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네,
조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 북한 주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북한 정권이 만든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 고문, 또 자의적 구금이 수없이 자행되고 있고 적절한 사법 절차 없이 하루아침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대사는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강제 노동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 6만 명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조 대사는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도 북한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북한 정권이 수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속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는데 수해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쏟아부으면서도 피해 복구 마련을 위해서는 또다시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는 북한 정권의 그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인권 외에도 이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도 나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북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이 가난한 건 아닌데 가난하고 인권 문제가 그냥 파생된 것이 아니라 없는 살림에서도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민생, 먹고 사는 문제는 돌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이번 회의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 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얀 엘리에선 유엔 사무부총장도 북한의 인권 상황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70%에 해당되는 1,8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주민의 4분의 1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5분의 1은 깨끗한 물과 정상적인 이주 환경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같은 불필요한 이런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네.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네.
또 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용 차석 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를 악랄한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 특히 북한은 미국을 맹비난했는데요. 미국이 인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유엔 안보리에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압적으로 끌고 간 것은 안보리가 미국의 간권과 전횡 또 독판치기가 난무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북한은 그 이런 적대 세력들의 인권 소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이 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묻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만 할 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요. 또 이게 핵실험이냐 미사일 발사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또 재차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참 특이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비판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직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그 심각한 인권 상황을 비판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엘리스테어 모건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지난 10일 그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모건 대사는 1분 40초짜리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서 북한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스탈린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선 노동당이 완전히 통제하는 국가로 김정은의 영도 아래 획일적인 체제를 갖고 있고 노동당이 북한의 인민들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규제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가 없고 의사표현의 자유도 없고 또 어떠한 외부 정보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의 언론, 출판, 민주주의, 인권유린 이런 것은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네.
현직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이 같은 지적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북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조용히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어선이 동해에 표류한 사건 잠깐 살펴보죠. 자, 언제 한국 해양경찰이 북한 어선을 발견했는지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의 통일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해양경찰이죠.
네.
12월 11일과 12월 12일 중 동해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 3척을 발견하고요. 선원 8명을 구조했습니다. 당시 북한 선박은 기관 고장, 그리고 중국 어선과의 충돌, 그리고 예인줄 전단 등의 사유로 동해를 표류했는데요. 구조된 북한 선원 8명이 모두 북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물 위에 떠있는 동안에 사망자도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길게는 석 달 정도 식량과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표류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그 세척에 비해서 10명이 약간 안 되는 선원이 아사한 것으로 이렇게 생존자들은 진술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망자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는데요.
네.
한국 정부는 생존 선원들이 굶고 또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갑판에 쓰러져 있다가 파도에 휩쓸리기도 한 사망자들을 구조할 방법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 선박 세 척이 한꺼번에 표류가 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과도한 고기잡이 동료와 관련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네, 이것도 한국통일부의 정준인 대변인이 브리핑 중에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같이 북한 선박 세 척이 한꺼번에 구조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겨울철 고기잡이 동료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이례적으로 동절기에 어로활동을 독려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구체적인 예로 군부대의 수산산업소를 연달아 방문하고 또 300일 이상 출월을 해라. 그러니까 1년 거의 뭐 내내 이제 나가라 그런 얘기죠. 이런 무리한 짓을 하고요. 또 충분한 무슨 자원, 연료나 뭐 배를 충분히 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장비와 그 부실한 선박 이런 것을 하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어민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장비 없이 출월해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어부들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조된 북한선은 8명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선원들과 선박을 오는 19일 오전 9시에 동해상에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15일 오전에 판문점을 통한 세 차례 연락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또 서해 군 통신선으로도 연락을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정에 없던 기자 설명회를 통해서 북한 선원들의 구조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또 한국 정부는 15일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에 선원 송환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북측군인들이 통보 내용을 적어갔다면서 이들이 상부의 내용을 보고하면 북한의 반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소식,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회의를 개최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대형 화물차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큰아들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준 탈북자 김영수 씨. 며칠을 기다렸을까요?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 차 어떻게 뭐 대출 받은 거 다 됐어?
예.
그 얼마 전문에 그 가격대로 된 거야, 이제는?
예, 가격대로 됐고요.
어.
잘 됐어요.
아, 그러면 가격이 총다해서?
가격이 여기 있어요.
아, 거기 있어?
보자 한번. 여기.
보자. 아, 이거는 사장님으로 돼 있다, 야.
너, 네, 이름 사장님.
사장님, 하고 보자. 아, 1억? 1,320만 원이구나, 원래는.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돈,
들어간 돈이 이게 다 있구나. 취득세가 380만. 그 다음에 집, 납?
집, 납, 넘버.
아, 번호판 아니게, 아, 이게?
750.
아, 750이면 비싸네. 750이면 7,000달러 넘버가네.
아, 750, 650.
아, 글쎄, 그러니까. 그리고, 아, 전체 다 해서 얼마라는 게, 그러면 보자. 그 1,300.
1억,
아.
1억 4천? 1억 4천.
그니까 1억 4천이면, 네. 달러를 보면 13만 5천 달러. 응?
13, 네.
하여튼 이제 차 구경하러 한번 갈게.
네.
하여튼 그래, 수고하고.
네.
며칠 뒤, 탈북자 김영수 씨, 어딜 가는지 집을 나서는데요.
네, 지금 아들이, 차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 차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예, 우선 기대가 되는데요. 아, 일단은, 과연, 네, 차가 얼마나 큰 차인지, 예, 지나가는 차들을 많이 봤어도, 예, 아들 차를 좀 보면서 한번 좀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이 날씨가 또 오늘 좀 약간 차졌네.
설레는 마음으로 큰아들의 집에 도착한 탈북자 김영수 씨.
와, 차 크긴 크구나.
네, 커요. 생각보다 또 커요.
글쎄, 와, 나 이 지나갈 때마다 이런 큰 차들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와, 엄청 크구나. 한번 올라가 볼까?
네, 한번 올라가.
아이고, 보자. 아이고. 야,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넓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 뒤에는 가면서 잠 잘 수 있게 된 기로구나.
네.
아, 잠 자고.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를 이제는 뭐 내일부터는 운전한다는 거야, 다음 주부터?
그렇죠. 일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아이고, 피곤하겠다. 어떡하니? 아, 이제부터는 또 열심히 또 벌어서.
벌어야죠.
어, 대출도 물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벌고, 막 그래야 되겠네. 항상 다닐 때마다 좀 차 주의하고, 네. 잠 잘 자고 다니고, 그리고 다니면서 잘 먹고,
네.
뭐 이게 뭐 뒤 침대까지 있는 차니까 뭐, 뒤에 잘 자면서 다니면 되겠다.
네. 응? 저 올리면 우자도 되고요.
아, 이거 올려놨군요. 네. 아, 이 길에서 올리면 우자 되는 게구나, 이 그대로.
거기라고 잡고 침대 대고. 쉬운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 대한민국 와서 그래도 자기하고 부모 실컷 해야지.
네.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와볼게. 그동안 좀 차, 또 좀, 한번 또 이제, 먼 데 갈 때는 한번 좀 또 같이 타봤으면 좋겠다. 네.
직접 화물차에 올라타서 화물차를 꼼꼼히 살펴본 탈북자 김영수 씨.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와, 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우선 정말 먼 곳으로 이제 운반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도로가 좋기 때문에 북한에서 말하면 남포에서 청진까지 가는 만한 그런 거리, 그런 거리마저도 예, 대한민국에서는 차로 가게 되면 그래도 2시간이나 3시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갔다 오는데 버는 돈이 보통 예, 50만 이상 넘어간다고 하니까요. 500달러 넘는다는 소리죠. 예, 일단은 그 차 안을 보니까요. 장거리 하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운전하다가도 졸음이 오면 잘 수 있게끔 운전칸 뒤에 예, 잠자리가 있고요. 의자를 눕혀놓으니까 진짜 침대 같습니다. 예, 30만 원이면 한 거의 300달러가 됩니다. 예, 이렇게 들여가지고 침대처럼 예, 개조했고요. 과연 예, 이제 다음 주 예, 이제 운전하면서 과연 얼마나 버는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탈북자 김형수 씨의 기대와 걱정 속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큰아들을 찾아간 탈북자 김형수 씨.
아, 정말 널 만나기도 힘들구나. 아이고, 차 끊으라고. 뭐, 그러니까 계속 지방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집에 언제 제대로 일주일에 한 두 번씩밖에 못 들어오잖아.
예.
그 전문 주에 뭐 벌어보니까 차 끌어보니까 어때?
수익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짐 자체가 항상 있는 거 하는 거야.
이게 차가 지금 가운데 8톤이라 5톤 짐도 실을 수 있고 11톤도 실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 소리지.
세 가지를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루에 보통 이제 뭐 장거리가 뭐 몇 톤 아니 몇 탕이라는 게 있잖아. 몇 탕 한다 이런 게.
탄 건 없어요. 그냥 거리가 금액도 괜찮으면 그냥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이제 운반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네. 너가 하고 같이 토론해서 맞으면 오케이 하면 되겠구나.
네.
그래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 하루에라고 치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면 그저 보통 얼마 정도 번다 하는 게 나오잖아.
일주일에 한 게 지금 250?
일주일에 250만 원이면 달러로 봐도 2,300달러는 번다 소리잖아. 그러면 한 달에 잘 벌면 1,000은 거의 가져간다 소리네.
800부터 1,000.
아, 800부터 1,000만 원. 그러면 8,000달러, 그죠? 평균 몸 한 9,000달러는 번다 소리다, 한 달에.
네, 거기서 이제 뭐 다 지하고 하면 뭐.
그 중에서 이제 차값이 뭐 210만 원 빠진다니까. 기름값은 또
빠지고 기름 빠지고 하면은
그리고 다 지고 나면 한 500 정도는 가져가니까 못 가져가지가 한 3,400 정도는 가져가겠다 그죠?
네, 그래 400에서 500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400만 가져가 어디야?
400에.
달러를 보게 되면 4,000달러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4,000달러라는 게야 그 장난 아니지. 하여튼 근데 피곤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건강을 잘 돌보고 그래야 된다.
집에 돌아온 탈북자 김영수 씨. 기다렸다는 듯 부인이 말을 건넵니다.
그 이제 애한테 가봤는데 그 차 어때요?
아, 차 정말 좋더라.
좋던가?
우선 있지. 운전칸 안에 보니까 그 뒤 좌석 있잖아. 그게 침대 세트 또 했더라. 침대 안에 30만 주고 샀대. 그 의자를 눕혀놓으면 뒤에도 그 침대가 있는데 쭉 연결돼가지고 또 전기 매트처럼 있지. 그 덮여지게 돼 있고 푹신푹신하게 해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갖다 차 세워놓고 잘 수 있게.
피곤할 때 그 10초를 해놓고.
그리고 어쨌든 뭐 지금 일주일에 보는 게 한 250만 된다니까. 일주일에.
대단하다. 한 달 보는 거 일주일 동안.
글쎄 근데는 그러니까 차 대출 받을 때 든 돈 있지. 그거 한 3년이면 다 뽑아버리면서도 그러면서 매달마다 자기가 또 돈 쓸 만큼 쓴대. 그러니까 다 제끼나 도 400은 벌겠더라고.
아, 괜찮다.
글쎄 그러니까 어쨌든 잘 된 것 같아. 내 생각에도 마음 놓이겠더라.
잘 됐다. 야 마음 났다.
그러니까 가도 뭐 차값은 물구도 이제 달마다 한 400이면 이런 공무원 있지, 그러니까 이런 간부들 맞잡이잖아. 대학 졸업한 맞잡이로. 마음 나야지. 마음 날 것 같아. 당신 마음 나야 되겠다. 아들.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이.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5년 12월 18일 오늘 노예제 폐지를 명시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13조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미국에서 살고 있던 40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마침내 해방됐습니다.
Congress passed the 13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시작된 것은 16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던 미국 버지니아주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실려왔습니다. 이 노예들은 짐승에 가까운 대우를 받으며 1년 365일 고된 육체 노동과 학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의 북부주에서는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고 있던 남부주들은 노예제도 폐지에 반대하게 되고 이러한 남부와 북부의 갈등은 결국 1861년 남북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4년여에 걸쳐 지속된 남북전쟁 결과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1865년 오늘 제13차 헌법 개정을 통해 노예제를 공식 폐지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1879년 12월 18일 오늘 소련 공산당 서기장 조지프 스탈린이 그루지아에서 가난한 구두수 선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스탈린은 20대 초반 혁명가로 활동하다가 1917년 2월 혁명 당시 레닌 트로츠키와 함께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이후 1922년 러시아 공산당 초대 서기장에 취임한 스탈린은 2년 후 소비에트 연방의 초대 수상이었던 레닌이 사망하자 라이벌이었던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어 스탈린은 피해 숙청을 감행, 3년 동안 당 중앙위원 가운데 100여 명을 총살하고 대의원 1000여 명을 체포하는 등 무자비한 철권 통치를 펼치게 됩니다. 스탈린은 또한 자신을 신격화해 빛나는 태양, 삶의 지지로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스탈린의 독재 시대는 하지만 1953년 스탈린의 죽음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은 18일 적신 월사와 국제 적십자 위원회의 감시 아래 알레포에 남아 있던 반군과 민간인을 실어나르기 위한 버스들이 격적지인 알레포 지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레포에 포위된 수만 명의 민간인과 반군들은 철수가 재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엘로디 쉰들러 대변인은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민간인 철수를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16일 알레포 일부에서 폭발과 총격이 발생하자 철수를 중단했고 반군과 정부군은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서로 비난했습니다. 이후 하루 만인 17일 알레포에서 민간인 철수를 재개하는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8일 시리아 동부 도시 알레포에 민간인의 철수와 남아있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감시단을 파견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프랑스가 발의한 이 결의안은 알레포 인근에 인도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수만 명의 주민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이번 결의안은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는 올해 시리아와 관련한 결의안 표결에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국제수역에서 해군이 나포한 미 해군 수중 드론을 미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이 적당한 방식으로 미군의 드론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떳떳한 방식으로 드론을 나포했다며 미국이 이 문제를 과대선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중국 당국과 수중 드론의 반환에 대한 이해를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민간인이 탑승한 해군 해양 조사 선박이 필리핀 수빅만에서 93km 떨어진 해상에서 작동이 멈춘 두 대의 수중 드론을 회수하던 중 중국 선박이 접근해 한 대를 나포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수중 드론은 수온과 염분, 음속 등의 정보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 측에 수중 드론 나포는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즉각 반환을 요구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감사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미 남부 엘라베마주에서 17일 집회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은 부정직하고 불공정한 언론 때문에 모함에 빠졌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내 감사 여행에는 차기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제프 세션스 엘라베마 주 상원의원도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중국이 남중국해상에서 미 해군의 연구 드론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중국 국방부가 해당 문제를 조율했고 반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17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그들이 훔친 드론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의 항구 도시 아덴에서 18일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40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예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예멘 당국은 테러 당시 군인들이 군부대에 급여를 받기 위해 모여 있었다며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최소한 50명이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는 일주일 전에도 ISIL이 유사한 자살 폭탄 공격을 가해 군인 4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8일 대형 공군 수송기가 추락해 탑승자 13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파푸아주 티미카에서 12톤의 식량을 싣고 이륙한 인도네시아 공군 C-130 허큘리스 수송기는 이날 목적지인 와메나 인근 산지에 예상 착륙 시간을 몇 분 남겨두고 추락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조종사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추락 원인을 악천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의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